헤겔 형이상학의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36강 책에서는 분량이 얼마 안 되는데 이 36강에서 헤겔 형이상학의 기본 개념들을 제가 두 번에 나누어서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신적 입장에 올라선다. 이게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플라톤과 오리게네스 그 이야기를 가지고 헤겔의 그 이론을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헤겔은 시대만 근대 철학자이지 일단 형이상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플라톤과 그 오리게네스 고얼음에 있어요. 형이상학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선행하는 철학자들을 완전히 무시한 철학자는 없습니다.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무시했다 그렇게 하곤 하는데 그렇다 해도 이 전통의 철학에서 무엇이 나에게 앞서가 있는가 내가 뭔가를 좀 새로운 걸 내놓으려 해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새로운 걸 내놓으려고 해도 뭐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새로운 건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미 새롭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것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거하고 다른 것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존의 것을 무작정 뭐 옳지 않은 것이다. 전통은 그릇된 것이다. 라고 폐기하고 싶어도 그게 뭔지를 알아야 전통을 집어치워 그런 거다. 그러면 그게 뭘까? 이걸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데카르트가 전통을 폐기했다. 이렇게 말할 때도 데카르트의 방법 서설 이렇게 읽어보면 저기 학교에서 이것저것 배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걸 배우고 아 이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그 방법을 뭐 다 이게 없애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워낙 우리가 근대 철학자들은 과학에 몰두해 있고 저번에 칸트의 얘기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에 집중해 있고 또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있다. 우리가 근대라는 말을 들으면 거의 그것을 과학적인이라는 말하고 동의어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래서 헤겔이 갑자기 BC 5세기, 기원전 5세기의 플라톤이나 또는 300년, 400년 이 무렵에 그 교부들, 사도교부들, 뭐 또는 속사도교부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가지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게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이렇게 시작했던 루터파 교회의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철학자들이 당대의 어떤 과학, 특히 근대 철학자들이 당대의 과학에게 몰두해서 그것만 가지고 학문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적 입장에 올라선다. 아, 이게 헤겔이 가지고 있는 학문의 기본적인 목표다. 그러면 신적 입장에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적 입장에 올라섰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신적인 입장에 올라설 수 있을까요?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선언하는 거죠. 나는 신적 입장이야, 신이야, 내가 신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신임을 선언하는 것. 그러면 그거는 자기 혼자 하면 되죠. 방에서. 네. 방구석 신이겠죠. 방구석 신. 자기 혼자 자기만 설득하면 돼요.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방 바깥에 있는 다른 뭐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사는 사람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방, 자, 내 방, 내 방에서만 이걸 하면 돼요. 그러나 이 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사람을 적어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뒤에 따라갑니다. 따라야, 뒤따라야 합니다. 흔히 철학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철학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두 입장 모두에게 공통된 철학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말하고 나만 오르면 된다, 나만 설득하면 된다, 이게 철학인 것처럼 여기는 철학하는 사람과 철학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은 결코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당장 나 자신을 설득하는 거는 뭐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설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하면 돼요. 철학은 다른 학문에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 그럼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는 건 뭐냐면 철학 이외의 학문을 하는 학자들에게 속된 말로 말빨이 먹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말이, 다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철학 얘기 듣고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방에서 혼자 떠드세요? 라는 이게 구박이나 받게 된다면 철학은 아니죠. 그건 그냥 방구석에서 떠드는 방구석 철학자죠. 방구석 철학자는 누구나 다 방구석 철학자예요. 누구나 다 방구석 철학자예요. 그 제가 최근에 맨날 유튜브 보는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이제 아버지의 집 뭐 그런 걸 봤어요. 몇 년 전에 만들어진 뭐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저도 그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세대와 자녀들의 관계 이런 걸 다룬 뭐 하여튼 기록물들을 이렇게 가끔 봅니다. 봤는데 이제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도 좀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제 세대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게 제 또래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아, 그 보니까 나와요. 아, 저 사람들이 저렇구나. 네, 저렇구나. 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집을 나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니까 딱 제 또래던데 아들도 제 아들 또래인 것 같고 몇 년 전 다큐멘터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가 군대 생활이 힘든지 집에서 아버지하고 지내는 게 힘든지를 정말 비교해 보려고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었대요. 그런데 참 그 해병대를 지원해서 간 동기가 참 제가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을 때하고 너무 달라서 좀 피식피식 웃음이 나긴 했는데 어쨌든 뭔가 좀 도전해보기 위해서 뭐 비교해보기 위해서 뭐 절망해서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온 거 사람들 뭐 무슨 짓을 하든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갔었대요. 그런데 어땠냐고 그 취재하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몸은 힘들었어도 마음은 편했다. 해병대에 있는 게. 도대체 제 아버지가 도대체 애를 얼마나 쥐잡듯이 잡기에 그런가. 그리고 뭐 25살이나 된 놈을 왜 잡어. 이런 생각인지 들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젊은이가 집에 이제 주말이면 한 번씩 오나 봐요. 들렀어.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그 있잖아요. 등받이 소파에 놓는 쿠션. 쿠션을 이제 배에다 안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아버지가 그거 왜 소파를, 그 쿠션을 못 살게 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얘가 소파를, 그 쿠션을 뜯어먹는 것도 아니고, 쿠션에다 칼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를 품에 안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허전하니까 앞에 안고 볼 수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못 살게 구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아, 느낌이 딱 왔어요. 잔소리 시작하겠구나. 그러더니 잠을 하루에 6시간 내지 7시간을 꼭 이렇게 자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 어쩐다 저쩐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낮에 함부로 널브러져 자지 말고 딱 정해진 시간에 자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아버지라는 사람하고 같은 또래인데 아마 저도 그 얘기 저한테 했어도 제가 뭔 소리냐 했을 거예요. 저는 당장 오늘만 해도 아침에 7시에 잤거든요. 7시에 자서 12시에 일어났어요. 그럼 분명히 이제 오늘 밤에는 또 커피 좀 먹고 또 좀 뭐 좀 하겠죠. 일요일이고 하니까 이것저것 막 하거든요. 이 밀린 다음 주에 일정을 봐서 미리 좀 해둬야 될 것들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젊은이 또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그 베이비붐 세대 또래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또 내는데 베이비붐 세대들끼리 또래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그 장면을 얘기하는데 지들끼리는 말이 통해. 지들끼리는 설득이 되는 거야. 애들이 말이야 막 집살 생각은 안 하고 맨 쓰기만 한다. 그런데 그 얘기가 자기 자식들한테는 안 먹히는 거야. 그죠? 그럼 뭐예요?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게 뭐예요? 내 방구석에서 하는 얘기를 동조해 주는 사람을 찾아서 바깥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떠들어봤자 그건 확장된 방구석이에요. 확장된 방구석. 좀 넓어진 방구석의 설득력일 뿐이에요. 철학은 그런 식의 얘기를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철학은 물론 읽으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얘기만 잔뜩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기본적으로 철학자들은 보편적인 학을 추구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열심히 읽고 나면 따라서 해볼 수 있는 것을 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철학자의 태도예요. 자, 헤겔이 신적 입장에 올라섬을 자기 철학의 그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나의 철학은 신적인 입장에 올라서는 그럴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것, 이런 인간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게 선언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신적 입장에 올라설 수 있는가에 관한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개념 파악적 사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헤겔 형이상학에서의 기본적으로 두 개가 뭐냐. 하나가 형이상학의 목적으로서 제시된 것, 즉 신적인 입장에 올라선다. 즉 테오로스, 구경하는 사람, 관상하는 자. 그죠? 그것이 바로 헤겔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철학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철학자.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철학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헤겔이 말하는 철학 목표예요. 아, 철학을 하면 철학자가 돼야 되지 않아? 동어반복이죠. 뻔한 말 아니에요? 저도 철학 공부했어요. 철학과에 다녔어요. 예. 뭐, 그때 뭐 대학을 가는 사람도 뭐 10명 중에 2명? 이런던 시절인데, 그 와중에 철학과를 가는 사람은 얼마나 적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만 갔죠. 근데 왜 철학과를 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철학과 왜 왔어? 흔히 많이 지금도 뭐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마 안 물어볼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대답이 막연하죠. 그런데 모든 철학자들은 철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꼭 얘기하거든요. 물리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은 다 그 목적이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물리학과에 왜 왔냐를 안 물어보죠. 그런데 철학은 왜 철학을 공부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각자의 철학자들마다 다른 각점들이 있겠죠. 플라톤에서는 철학적 알물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플라톤에서는 좀의 형상, 그렇죠? 선의 이데아를 알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걸 아는 방법은 뭐냐? 이제 플라톤의 국가 정체. 거기에 보면 요러요러한 과정을 거쳐서 철인 통치자를 양성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헤겔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목적, 철학적인 사색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신적인 입장에 올라서는 데 있다. 그것이 바로 헤겔이 말하는 철학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신적 입장에 올라선다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야 하는가?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혹세무민하는 그런 망언이죠. 그래서 헤겔이 내놓은 것이 뭐냐? 그것은 개념 파악적 사유다. 베그라이펜이다. 베그라이펜이다. 흔히 헤겔 철학을 좀 이게 좀 조금 재밌는 이 식별법인데요. 헤겔 철학을 좀 아는 사람, 좀 헤겔에 대해서 좀 빠닥빠닥하게 읽어본 사람은요, 변증법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헤겔은 변증법이라는 말을 자기 학문의 방법으로 이렇게 딱 드러내놓고 얘기를 좀 안 했어요. 헤겔 철학을 좀 읽어본 사람은, 헤겔을 좀 읽어본, 빠닥빠닥 읽어본 사람은요, 사변적 방법을 얘기하거나 개념 파악적 사유, 베그라이펜, 도이치어로 베그라이펜 이 말을 씁니다. 변증법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듣는 분들은, 오늘 이유는 헤겔 그러면 개념 파악적 사유를 통한 통해서 신적 입장에 올라서는 것, 이게 헤겔 철학을 한마디로 묶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집약에서 개념 파악적 사유 또는 사변적 사유를 통해서 신적 입장에 올라서는 것. 그런데 이 신적 입장에 올라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관조, 철학적 관조, 그것을, 그것과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꼭 그것과는 같지 않다. 이제 거기에 헤겔 철학의 독특한 특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잔말이 많았습니다. 개념 파악적 사유는 뭐냐? 왜 이것을 얘기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알아서 해봐 라든가 느닷없이 된다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철학적인 사유라고 할 수 없어요. 철학적인 사유는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차치하고라도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말이 되는 방법은 일단 내놔야 돼요. 그게 철학적 사유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이 되네. 그런데 실천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겠네. 이런 것 있죠. 거기까지는 가져야 돼요. 말이 되네까지는 가져야 돼요. 간단히 말해서. 그거를 갖다가, 아유, 그거 하려면 뭐 어느 세월에라든가, 그게 되기는 하겠어? 라든가. 그렇게는, 그런 뒷말이 나올 수는 있어도 일단 논리적으로 이게 해명이 돼야 돼요. 논리적으로 해명이 돼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를테면 불교 같은 경우에 열반에 이르는 길 이런 게 있다 할 때 그 열반에 이르는 그 길을 석가모니 붓다가 아함경이라는 경전에서 쭉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다. 뭐 그런 말도 하기는 합니다. 그 성서를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내 말 믿어 이렇게 정도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초대교회에서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논증들이 제시되었고 논변들이 제시되었고 그게 또 다른 그 한 줄기의 전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서에 기록된 예수의 언명과 그것에 대한 여러 해석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전례, 즉 어떤 행하는 의식, 요 세 개가 결합이 되어서 독트린이 되죠. 교리가 됩니다. 불교는 뭐 계와 율이 있긴 있었어요. 승려들이 지켜야 할 계와 율이 있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경, 계, 율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것도 뭐 불교 교리 중에 교리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철학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 라고 할 때 그 개와 유는 없지만 그래도 목적이 있고 철학을 하는 목적이 철학적 사색의 목적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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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라는 논리는 하나 논리가 꼭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 논리를 제시하는 부분이 바로 개념 파학적 사유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개념 파학적 사유라는 건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 이게 개념 파학적 사유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눈앞에 지금 제가 자꾸 제가 책상 앞에 있는 책이 보이니까 책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책이 있어요. 제 눈앞에 보이는 책 하나를 얘기를 들으면 이제 북송 도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송 도학사 옆에 그 대동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선 최고의 개혁 대동법. 그리고 그 옆에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노니 아 이정철 박사 책이군요. 네. 그다음에 그 옆에 사대부의 시대 뭐 이렇게 있어요. 책이 있어. 그런데 북송 도학사 그다음에 대동법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노니 사대부의 시대 이거 다 책이죠. 각각의 책이죠. 예, 여러 차례 이런 거 했던 얘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에도 나왔던 얘기고. 그러면 이것은 책이다라는 판단이 있는데 이것은 책이다라는 긍정 판단이잖아요. 이것은 못못이다. 그 판단을 제가 했어요. 그럼 그 판단을 하려면 저는 이미 책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갓난 아기들이 좀 자라면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입에 가져가지는 않아요. 뭐든지 입에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다시 말해서 뭐든지 입에 가져가는 것. 입에 가져가는 수 있는 것과 입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게 입에 가져갈 수 있는 것과 입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입에 가져가는 것과 입에 가져가지 않는 것을 구별하죠. 그렇죠? 아이들은 그것이 구별이 안 돼요. 즉 그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긍정 판단, 가져갈 수 없는 것 그건 부정 판단이. 그 두 개를 동시에 알아야 사실은 그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다시 북송도학사 대동법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느니 사대부의 시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각각의 책들은 그냥 이건 큰 덩어리에서 보면 책이에요. 그러면 이 판 제가 저것들은 책이다라는 이 판단은 책 아닌 것들과의 구별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북송도학사하고 대동법하고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느니 사대부들의 시대 모두 다 큰 범주로 보면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묶을 수 있어요. 북송도학사 이건 성리학의 기원을 다룬 책이고 대동법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느니 이 두 개는 대동법에 관한 책인데 조선 성리학자들의 정책을 다룬 책이고 그 옆에 있는 사대부의 시대 이거는 말 그대로 사대부 성리학자들에 대해서 다룬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건 그냥 큰 범위로 보면은 성리학 그렇죠? 근데 또 그 밑으로 세부를 해서 들어가면 북송도학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리학의 기원을 다룬 거고 대동법하고 언제나 민색을 염려하는 이는 조선 성리학자들의 정책에 대해서 다룬 책이고 사대부의 시대 이건 성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다룬 책이고 그러니까 범주를 굳이 나눠보자면 사대부의 시대하고 북송도학사가 하나 더 묶일 수가 있죠. 대동법하고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노니 이 책은 이것이 또 다른 범위로 묶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것을 분류에다 집어넣고 어떤 것을 분류해서 빼고 하는 유와 종 사이를 종횡무진으로 오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게 바로 개념 파학적 사유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좀 닮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한 게 언젠데 이제 와서 아리스토텔레스 또 불러드리면 또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되나? 한번 봐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를 한번 보면 네, 제가 이게 그냥 제 머릿속에 문득 떠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에 보면은 알무 체계와 궁극적 실제 그랬어요. 그리고 알매 종류와 단계들 그렇게 얘기했죠. 알매 종류와 단계들. 그리고 제19강을 보면 학의 성립에 관한 물음, 보편적 존재론과 신학의 관계, 그리고 실체론, 이것과 무엇, 운동론, 가능태와 현실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그 우리의 알은 감각적인 것, 지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른다, 신적인 알이 이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는 거잖아요. 바로 헤겔은 이 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방법론을 떠올리면서 자기 고유의 체계를 다시금 논리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게 바로 헤겔의 아리스토텔레스적 측면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헤겔 철학의 헤겔 형이상학의 기본 개념들 이거 할 때 플라톤 우리가 했었고 오리게네스 다뤘었잖아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지금 헤겔이 의존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앞선 사람인 칸트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 고대의 철학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철학구정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헤겔이 기독교 신학대가 나왔으니까 기독교 신학에 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다시 그렇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겔이 독창적인 사유를 하나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있으면 있음이고 없으면 없습니다. 이게 파르메니데스처럼 딱 갈라져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있음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없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있음을 얘기하죠. 그렇죠? 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논리적으로라도 전제하지 않는다면 유라고 하는 것, 존재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이 세계의 가장 근본 범주라고 할 수 있는 유와 무,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전제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헤겔은 상호 이행이다 또는 생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끊임없이 A는 B에 A는 not A로 또 다시 not A는 또 A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뭐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태어나면 죽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딱 갈라져 있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딱 삶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헤겔의 이 철학에, 헤겔 형이상학에 그 수로로 이걸 표현을 해보면 삶과 죽음은 서로 오고 간다. 네,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려면 죽음을 전제해야 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려면 삶을 전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는 삶이라고 하는 것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고 가죠. 우리의 몸뚱아리는 지금 살아있기는 해도 우리는 이 살아있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삶과 죽음의 상호 이행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는 거, 이게 살아있으면서 죽을 걸 생각하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진짜 진리에 이른 태도죠. 그죠? 신은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지. 너 언젠가 죽을 거라는 거.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신은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진리는 생성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만 알아서도 안 되고 죽음이라는 것만 알아서도 안 되고 삶과 죽음 이 둘 모두 다 아는 것 이게 바로 전체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이 세상 만물을 다 그렇게 한눈에 딱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 무엇은 A는 not A를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고 not A는 또 A를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고 이런 걸 꿰뚫어 아는 것. 물론 사람이 그 경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설명해내는 것이 철학의 과제이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사유, 이게 바로 개념 파악적 사유입니다. 이로써 신적 입장에 올라선다고 하는 것이 헤겔 형이상학의 근본 목표이고 그런 신적 입장에 올라선다고 하는 근본 목표는 개념 파악적 사유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개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